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영혼의 굶주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말씀을 듣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인간의 언어로만 선포되고 끝마친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이 말씀 들음을 통해서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청중들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실 때에 말씀의 풍성한 유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함으로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는 제가 여러 차례 강단에서 구원이다, 구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낫자리라고 합니다. 이 낫자리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전체에서 10번 사용되는데 출애굽기 18장 이전에 5번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에 5번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0번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출애굽기 전체에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8장까지에서 그 단어가 다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의 큰 주제인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출애굽기 18장에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오는데요.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려집니다. 또 사사기 4장에 보면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성경은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그 전체 그 문맥 가운데서 중요성은 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제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시초부터 이방인들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이 이드로의 등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서 그 이후까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두 부분으로 갈라지죠. 주로 이 전반부에서는 유대인들에 관한 그런 모든 초점이 유대인들에게 맞춰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던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받은 내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아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파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이드로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드로가 오랜만에 그의 사위였던 모세를 방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거하고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드로가 전해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모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방문길에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인도해 줄 그런 목적으로 이드로는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상세한 내용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문하기 이전에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다 듣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서요. 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 한 가지를 그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에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심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출애굽기 9장 14절을 한번 언급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9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심을 하나님은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전파돼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의 두 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아내였던 십보라와 또 두 아들 엘리에셀 또 게르솜 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는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8장을 읽어보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상당히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일이 재판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천부장, 또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제도를 세워서 그렇게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해 줄 정도로 이드로는 상당히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고 또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자기 장인과 함께 또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영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의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모세는 자신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고 애굽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움을 베푸시사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자신의 정체성인 나그네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은 이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드로의 예배, 이드로의 경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의 역사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전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의 빛 아래서 살아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말라키 1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말라기는 아직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언급했던 베드로 역시도 이방인 고넬류의 집에 보냄을 받았지만 고넬류에게 가서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복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전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베드로에게는 그때까지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 시초부터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어떤 더 높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래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 2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 본문에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져 있는 그 산을 언급할 것입니다. 만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고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접근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이드로의 행위를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가 다시 모세를 방문하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직접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친구들 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까? 이미 이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모세는 다시 그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어떠한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끊임없이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놀랍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강단을 통해서 또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이드로는 모세의 그 증거를 통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드로의 행위를 살펴보면요. 그는 기뻐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 기쁨이 이방인 이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지적하며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지만 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불신하는 채로 남아있었고 그러나 은혜를 받더라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밖에는 받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의 그런 큰 믿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18장을 17장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애굽에서 그 출애굽할 때 경험하였는데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6장을 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만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3일 길을 갔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기보다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18장에 와서는 자기와는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 이드로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드로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복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데 왜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지 왜 그런 특별한 생각도 없이 그냥 순서에 따라서 외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11절에 보면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1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열 가지 그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애굽의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반면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 고백인가를 우리는 시편 135편 5절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편의 기자가 먼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이드로가 생각해냈는지 아니면 이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시편의 기자가 이드로의 고백을 생각했는지 서로 이렇게 너무 그 고백이 유사해서 한쪽이 그 다른 한쪽의 고백을 참고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유사합니다. 시편 135편 1절을 그리고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고 시편 135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강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알았도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도로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사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 고백들을 바라보면서 이도로의 그 신앙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이드로가 이와 같은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셨고 또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들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된 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알았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드로의 행동의 마지막 네 번째 절정은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예배를 통해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한 가지 소원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대한 그 열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갈망하는 마음들, 그래서 그것을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나오셨을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존경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생일을 맞이하셨을 때 가장 그 사랑과 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생일 잔치를 한다든가 뭐 결혼 잔치를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큰 영예는 그 자리에 참석해 주는 거죠. 결혼식이든 생일잔치든 뭐 환갑잔치든 그 자리에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대신할 다른 영광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부조를 드리기도 하고 선물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의 보화를 내가 아끼는 그 보화를 그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말, 축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뭐 친구가 됐던 뭐 가족이 됐던 그 사람에게 영예를 표하고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 수백 년의 그 역사가 지나갔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스케줄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최선의 그 영광을,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헌금이라는 것을 드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보화, 내가 아끼는 보화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또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배는 신앙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며 가장 존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외에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영광을 돌리는 다른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위를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아직 제사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드로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권자로 인정한 이상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문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드로가 두 가지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번제물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희생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7장에 보면 희생제 화목제물이 맞습니다. 이 희생제 화목제물은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있어서 제의 희생제물을 함께 먹는 것은 예배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나서 떡을 같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화목제의 한 일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바라보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한 많은 가정들이 있죠. 그리고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국가가 또 국가와 국가 간에 많은 다툼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하나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바라보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철폐되지 않는 그 구별이 있었는데 이미 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방인 이드로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된 들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한 민족의 특정한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 만방으로 하여금,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대주제인 이 구속이라는 주제가 끝마치기 직전 18장에 한 이방인의 경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들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 선포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얼마나 은혜로우신 일을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셨는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설교자들과 또 이 시간에도 여러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에게도 말씀이 전해졌지만 바로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드로 어떠한 경로인지 성경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먼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또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설교자들의 말씀 전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말씀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영혼들이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곳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갈라진 사회와 또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또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 분열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더 많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이방인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죄인들이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인 양 착각하며 살다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죽었을 터인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서 중단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를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증거이지만 그 증거를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과 또한 복음사역을 위해서 진력하며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시대 가운데도 경험되도록 하나님 복음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